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매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가 2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순서를 따라서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이 당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고통받는 인간의 입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1장 11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끔찍한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최대한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뭐 예레미야서에서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가져와서 이 말씀, 이 고통의 말씀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가지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본서는 희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소리 자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네, 시인은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고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3장 44절 한번 볼까요? 3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닿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표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배에도 받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절 끝부분을 보면은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발판은 성전 또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역대상 28장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판이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흔히 이제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발등상이라는 표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성전과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 결과 이 아름다움이 땅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네, 초막도 헐어버리시고 절기도 폐하시고 안식일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제사장도 멸시하시고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체들을 모두 허물어뜨리시고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든 뿔, 권세를 의미하죠. 이것을 자르셨고 오른손을 거두어들이셨다.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야곱을 불사하셨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셨다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성들을 무너뜨리셨다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표현은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4절을 보면 원수같이 화를 당기셨다. 또 5절에서도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되어서 이 전쟁의 참혹한 일들을 겪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나에게 쏟아부으시면서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원수에게 모든 이 원한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는 인생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또 2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 아닐까요?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계획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획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멸망을 계획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멸망을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참혹하고 절망적인 일이 있을까요? 이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예, 딸 또는 처녀라는 이 여성 명사를 사용하는데요. 에레미야가 전체에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딸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가장 연약한 대상, 또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딸이라는 표현이 또는 처녀라는 표현이 더 이 고통을 더 가련하게, 또 더 뭐 비참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애통해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절망적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은 매우 참혹하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우크라이나 그 상황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라든지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뭐 짤막짤막하게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은 정말 잔인하고 끔찍합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이 시인은 정말 울부짖으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는가 라고 막 한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구나, 이스라엘을 원수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섣불리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는 희망적인 교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 고통 자체로 끈을 맺으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 참혹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원망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이 모든 잔인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마치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울부짖는 이 시인의 절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절규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추석을 보니까 또 이 예수님의 절규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절규하시는 것은 뭐 이 시인의 고통과 약간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신데 고통을 당하셨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모든 고통의 내용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죄인의 결말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과 같이,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하게 심판을 받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실제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끔찍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결과는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이 모습보다도 훨씬 더 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죄인인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참혹한 결과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죄를 회개한다면 죄의 결과가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그 심판의 분노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이 그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은 자신에게 내려지는 재판대 앞에서 자신에게 내려지는 그 형벌을 그래 내가 다 받아야지 나는 그 벌을 다 받겠다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뭐 피해자에게도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빌 때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런데 너 저기 가서 10분 동안 손 들고 서 있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아 용서해 준다며 막 이렇게 땡깡을 피우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회개하는 태도가 사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구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진짜 용서를 받는 거죠. 진짜 뉘우치는 거죠. 우리가 이 심판으로 인한 고통 앞에서 그런 태도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흔히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사실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의 절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철저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말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신음 소리로 함께 신음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땡깡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 정말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